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마가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주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 속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것에 집중하셨는지 우리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사역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므로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의도와 목적을 복음서 안에서 발견하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의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나고 자라신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이 잘 알던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주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 같은 이유로 주님은 속히 고향을 떠나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에 그리고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가르치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한 마을의 이름으로 나훔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나훔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동네라는 이름이 무색하리만큼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이곳은 베드로의 고향으로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고 세관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생선들이 유대 곳곳으로 팔려나가는 어업과 무역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해안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텔훔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리, 마태 이렇게 다섯 명의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주님은 네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이르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었던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부터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던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당에서는 평일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나 혹은 율법의 근거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안식일에는 예배가 행해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500개가 넘는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회당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관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으로 나아가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회당은 개방이 되어 있었고 누구든지 가르침의 기회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랍비나 혹은 그에 준한 율법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회당의 지도자들, 회당장이나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서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한 젊은 랍비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곳까지 오시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그 명성은 조금씩 유대 사회에 알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르치심에라고 번역된 원문에 에디다스켄이라는 동사가 그가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진행형인 것으로 보아서 아마 주님께서는 평일에도 회당에 나오셔서 계속 진리를 가르쳐 오셨고 그 가르침의 비범함과 탁월함이 인정되어서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실은 곧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와 같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훈에 놀라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놀라니라고 번역된 엑세플레손토라는 이 헬라말 이 단어는 밖으로를 뜻하는 에크와 그 다음에 치다를 뜻하는 플레소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이 강력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들이 이것을 듣고 그래서 매우 놀라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증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넋을 잃고 정신을 놓아버릴 만큼 그 교훈에 대해서 큰 감동과 깨달음과 찔림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에 대해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된 단어 엑수시언이라는 이 헬라어는 통치, 권력, 특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단순히 랍비 정도의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과 압도적인 어떤 권세가 그의 가르침 속에 가르침 속에서 느껴지고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그 자체이신 분이 진리를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의 위엄과 권능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율법을 아무리 많이 연구한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세와는 결코 비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저명한 랍비들의 글을 자랑 삼아서 온통 그것을 인용하는 설교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 속에는 뭐 어떤 랍비의 글에 대한 인용이나 뭐 세상의 다른 철학이나 사상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했기에 늘상 듣던 서기관들의 설교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판이하게 달랐을 것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율법에 가장 정통한 자들로 여겨졌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도 전혀 이에 미치지 못할 만큼 주님의 가르침은 탁월한 것이었고 어디서도 들어본 일이 없는 전무후무한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아무리 깊이 연구해서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책을 쓴 저자가 자신이 쓴 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 책의 저자만큼 그 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가 그리고 복음의 위대한 가치가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전한 바 없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 전파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교훈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리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단지 매우 놀라게 되는 것만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던 자들이 결국은 모두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들로 돌변하게 되는 이런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전 인격이 굴복되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감동, 우리의 지성과 마음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어떤 신선한 충격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그들이 결코 느껴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던 것으로 그들에게 큰 충격의 파장을 던져주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발견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설령 그러한 권세의 만분의 일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되어도 자기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지킬 힘이 없다면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한 후에 결국은 교만과 유혹에 넘어져서 사탄에게 패배하고 굴복하게 되어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된 여러 걸출한 설교자들의 최후를 보면서 이런 권세를 탐하는 것에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저에게 권세를 주시기보다는 부디 이 초라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권세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 그 말씀이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토록 권세 있는 말씀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메시지가 권세가 있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은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들에게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완전하신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준비되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셨던 메시아이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24절에 그리고 바로 그들의 회당 안에 더러운 영에 속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소리질렀다.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무슨 상관이 우리와 당신에게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강론이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시는 사역을 회방하는 사탄의 첫 등장이고 방해 공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이 공적인 자리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내내 일어나게 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고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심히 부정하고 악하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거짓의 영, 진리가 아닌 것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귀신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짓의 진리가 지배하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그 진리의 주체가 되신 그 진리 자체이신 분이 마침내 이 땅에 오고야 말았다는 사실을 귀신은 깨달은 겁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선명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정신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면 그들은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뛰쳐나가게 되든지 결국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질 때 모든 영혼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입니다. 사탄의 영, 귀신, 마귀들에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충격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사탄이 한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의 영을 집어넣었고 그 귀신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자 그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됐습니다. 주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귀신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진리가 선포되자 귀신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대면하시는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과 같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그를 통해 전파된 모든 거짓 진리를 분쇄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전 세상은 속이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던 영혼들은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거짓을 따라 살고 마침내 그들은 모두 무조갱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어둠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광명의 진리의 빛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참 진리를 들을 때 영혼은 그 죄의 어둠 속에서 그 메인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참 복음이 아닌 것은 모두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탕 발림 같은 현란한 마귀의 사탄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실존을 대면하게 됩니다. 모든 죄인들의 영혼은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죄악으로 얽혀 있고 죄악의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은 이제 그 악한 영이 축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같은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서 해방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건져내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는 여전히 악한 영에 매여있는 가련한 신세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어두움의 악한 영에게 매여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바로 당신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십시오.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일은 그들을 진리가 아닌 다른 말로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주저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진리를 전할 때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고 결국 축출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사람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가진 그 진리 그 자체의 능력이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그를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그 복음에 반응할 것이고 그가 택자가 아니라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 진리 안에 담긴 위대한 능력이 한 영혼을 그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 그리스도에게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귀신은 예수의 정체를 알아보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먼저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사탄의 의도는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단지 나사렛이라는 변방의 시골에서 자란 천한 신분에 불과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밝힘으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의 그 위엄과 영광을 실추시키려는 이런 악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의 의미는 귀신 들린 자기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냥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이어 귀신은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즉시 알아보고 경악하고 당황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 귀신의 말 속에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공포스러워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는 주님의 존재가 모두에게 환영을 받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공포였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갈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틀어막고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가서 급기야 돌로 쳐서 죽였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이었단 말이죠. 귀신들의 반응도 그리스도에 대한 극렬한 저항과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영계의 모든 존재들을 그 발 아래 두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란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존재가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거리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이 낯선 젊은이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고 이어진 회당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의 이 소동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꾸짖으셨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잠잠하라. 그리고 너는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를 크게 진동시키고 큰 소리로 소리를 내며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은 다정한 대화나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꾸짖어 축출시켜야 될 악일 뿐입니다. 주님은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리고 즉시 그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아직 자신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아의 권능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껏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만 부각되고 그렇게 왜곡되는 것을 주님은 결코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여러 차례 병고침을 받은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같은 우려를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언과 방언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까지도 축귀와 신유와 은사에만 매달리고 있는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믿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일이 왜 복음서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신서로 넘어가면 이런 사건이 두세 건에 불과하고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 더 나아가 종교개혁 이후 청교도 시대에 이 같은 일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다. 그것은 신앙의 초점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주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전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귀신은 즉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했고 큰 소리를 지르게 만들면서 그 몸에서 빠져나가 사라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몸을 떨고 큰 소리, 아마도 괴성을 지르면서 귀신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몸 안에서 저항을 하다가 힘없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련을 일으켰고 괴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마귀가 지옥에 감금하기 위해 붙잡았던 영혼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이 한 영혼이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됐단 말입니다. 곱게 떠나보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한 영혼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과정이 평탄할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상당히 견고해지기 전까지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죠. 혹은 바른 신앙을 따라서 정말 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로 향하게 되자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신에게도 여러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질을 통해 시험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 않은 유혹이 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는 일이 생기고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네가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겁박을 주듯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불신의 자리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사탄의 회방을 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의 붙드신 팔을 절대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축출하시는 메시아의 신적인 권능이 회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강력하게 드러나게 된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귀신을 쫓아내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악에서 사탄의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인을 건져내시는 구원사역의 예표적인 행위이지만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복음에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에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런 사기와 거짓된 속임수 같은 일들을 여전히 자랑하는 소위 성령사역자들, 사기꾼들이 아직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저급한 신앙에 결코 미혹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이 같은 그리스도의 권능은 유대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인가?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신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순종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이 일은 삽시간에 유대사회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어난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적지 않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권세가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발생되었다고 그렇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귀신까지도 그의 말에 복종하고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매우 강력하고 권세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 새로운 가르침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말씀과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능력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를 단지 새 교훈이라고만 말하고 있었지만 이 새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새 언약 아래서 펼쳐지게 될 위대한 구원의 소식으로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의미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훈, 새로운 위대한 가르침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으로 뒤덮인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교육을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정신을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세뇌를 당했고 우리는 그렇게 불신앙적인 사고와 사상을 기반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전사들로 인간들을 이 세상에서 길러냈고 그렇게 무장시켜 놓았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어둠 속에서 깨어날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세 있는 이 새 교훈을 우리가 전혀 이 세상에서 들어본 바 없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전혀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내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새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 영혼의 한 줄기 빛처럼 임하게 되므로 우리가 그 진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그 새로운 권세 있는 능력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교훈,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의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일에 대한 소문은 온 갈릴리 지방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은 이렇게 반드시 퍼져나가게 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를 통해 생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그의 가족들이,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 민족,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으로 인해 되어진 일들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고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한국의 근대사가 이것을 숨김없이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건물에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요즘 같은 때라면 온 도시가 알게 되고 온 나라가 알게 되고 조금 있으면 온 세계가 알게 됩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일은 온 세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는 특징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아무도 모른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듯이 그의 주인이 바뀐 것을 그 자신이 알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듯이 한 영혼에 임한 복음은 감출 수 없는 향기처럼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당신의 삶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머금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는 네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으로 행하신 것은 다음 일을 목적해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0절과 31절에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그에게 그녀에게 대하여 말한다. 그러자 그가 가서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셨다. 그러자 그 열병이 그녀를 떠나갔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시중 들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아서 그녀가 앓고 있는 병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기록을 통해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로써 베드로가 독신이었기에 사제들은 모두 독신주의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카톨릭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베드로와 빌립은 자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도여행을 다닐 때 항상 아내와 동행을 했고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도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 앞에서 그녀가 먼저 죽임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하는 아내를 향해 오직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라고 전했다고 클레멘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아내의 이름은 전승에 의하면 콘콜디아 혹은 페페투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시몬의 어머니를 고쳐줄 것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로 나아가셨고 그녀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즉시 떠나가고 그녀가 회복되었고 심지어 예수의 일행들을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열병의 원인을 사탄 마귀의 역사로 보았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병마를 꾸짖었다. 의사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병에 떠나고에서 떠나고라고 기록된 동사가 부정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서서히 나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를 잡아 이렇게 세우자 즉시 단번에 낫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여자가 저에게 수종더니라 해서 수종더니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주섬주섬 어떤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즉시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일이 일어난 직후부터 마치 병에 전혀 걸리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의 일행들에 대해서 그녀가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로 부른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오신 것일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가정에 큰 어려움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를 제자로 불러주실 때 그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모두 구원을 얻게 됨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때 그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같이 시몬의 집에서 그 장모를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그의 가정을,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된 이 장면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그리스도에 대한 더 분명한 믿음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제자로 부르신 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가진 분으로 직접 병마를 물리치는 모습을 통해 그것을 확인시키심으로 자신을 쫓는 자들의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님은 불어넣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르기만 하고 믿음은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라 하지 않고 부르신 자들에게 이제 믿음을 불어넣는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이제 제자의 길을 가게 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은 자신을 쫓게 된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 전대미문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를 쫓게 된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주님은 화답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강력하게 각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르신 자들에게 믿음을 불어넣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쫓는 자들 안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믿음을 불어넣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신 자에게 반드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뒤를 쫓는 자들의 마음을 크게 고무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이제 사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힘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2절에서 33절에 그러자 저물어 그 해가 졌을 때 그들이 그에게로 모든 사람들을 질병을 가진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온 마을이 문 앞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 사건은 삽시간에 갈릴리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빠르던지 저물어 해가 지는 저녁 시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 시간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해가 지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지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무한 자들로 예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모두 환자들이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영적으로 병고침을 받아야 하고 악령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끝난 일몰 직후의 시간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으로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마가는 이것을 온 동네가 모여왔다고 묘사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와 그 문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모두 나음을 입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한 자들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문으로 들어오신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여겨주실까요? 성경이 무엇을 믿음이라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정진하고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라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 앞에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 동네가 그리스도 앞으로 모여왔어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가치들과 우선순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쫓는 제자들이 맞습니까? 쫓았다가 쉬었다가 잠깐 세상으로 향했다가 잠깐 우리에 속한 일에 몰입했다가 그렇게 주님을 쉬엄쉬엄 띄엄띄엄 그렇게 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없이 힘들고 지치고 갈등과 괴로움이 지속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영혼에 참된 기쁨은 그런 식의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이 맛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불순종, 고집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기쁨과 친밀함과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목표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삶,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34절에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질병들을 나쁘게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그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귀신들이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밤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쫓으시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죄에 얽매인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위대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된 것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정체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과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것과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지만 결코 그렇게 사람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심이 주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의 행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죽은 자, 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한 인간의 실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육체를 고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더 나아가서 모든 죄인들을 율법과 죄 아래서 그 영원한 절망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서 구원과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참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한 영적인 의미가 더 분명한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주님은 귀신을 내어줬고 귀신이 자기를 알아봄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의 권능으로 쫓겨나가면서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사역을 곡해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의 복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넘치도록 나누어 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메시아의 이미지가 고착될 때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도 전혀 다른 것임을 예수께서는 우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정치적인 강력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신앙일까요? 단언하건대 오늘날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또한 이와 절대로 다르지 않은 목적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병을 고치고 성공을 하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하고 모두가 다 잘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적지 않은 신앙의 이런 그릇된 이유들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의 정체를 말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까? 왜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은사를 받고 자기의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믿으려는 자들로 여전히 오늘의 교회는 넘쳐나는 것일까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도 200여 년이 넘어서고 있음에도 왜 한국 교회는 여전히 현세 기복적인 신앙 그리고 은사주의 이 뿌리 깊은 인본주의 늪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복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영혼에 뿌리 내릴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리만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릇된 목적과 이유를 따라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지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부디 성경을 통해 분명하고 올바르게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부터 참된 복음과 진리를 통해 수술되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섭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자로서의 우리의 신앙과 삶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올바로 발견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며 목표하는 삶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참된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방해한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사탄 마귀가 늘 여러분 주위에서 틈을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 미혹에 빠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고 수없이 많은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길은 오직 진리와 더 밀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에 붙들려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처럼 우리 또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전투를, 전쟁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신앙 안에 깃들어 있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들을 모두 교정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